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2과 모세의 역사 수업. 10월 9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책의 첫 문장에서부터 모압 땅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명기 전체에 걸쳐 모세의 존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신명기는 성경의 다른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붙드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명기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경고는 더 나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엘렌 지 화이트 자서전 196.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느끼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 때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여러분의 가족 또는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2.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신명기의 시작을 알리는 마흔째 해의 예언적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세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5.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무엇이라고 중재했습니까? 6.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7.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물들과 핑계거리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였을 때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저희 가정에서 대학부 모임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또 저의 딸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고 또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또 딸이 순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교회 기타리스트인 두 사람을 초청하여서 음악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초청자들도 많았습니다. 대학부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방문을 하여서 정말 작은 미니 콘서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모인 사람들은 조명과 또 음악과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고 이 공간이 사랑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고 또 준비하는 데 수고가 있었지만 그 자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인증샷을 찍었는데요. 그것을 보신 목회부에서는 그 주에 주보에 대문 사진으로 모임의 사진을 넣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잔치를 주인이 준비하고 종을 보내어 청하였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그 잔치를 맛보게 되지 못하는, 사양하여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초청하는 복음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잔치는 많은 사람을 청하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종은 그저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핑계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밭은 이미 구매했고 이제 나가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밭에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 잔치에 오는 것보다 밭에 나가는 일이 본인한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소 다섯 결의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 다섯 결의는 이미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지 시험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큰 잔치에 초청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가 가야 간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가는 이미 갔는데 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핑계,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가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가야 할 이유들, 누려야 될 일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아니고 가지 못하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집도 있고 소도 있고 결혼할 만한 가족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이 잔치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양을 합니다. 그들은 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청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인은 노하여 이제 시내 거리로 나가 배척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보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배척받고 멸시받고 또 이 주인에게 갚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과 토지가 없는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이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고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는 어떤 곳인가요? 네, 그곳은 바로 그 시내가 아닌 외곽 지역,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멀리 나아가서 그 자리를 강건에다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했던 사람들은 결국 주인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또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나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와 격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사물에 애착을 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천국도 내세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또 이기적인 방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에게, 이 사람들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골목과 산으로 나가 길가와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기별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또한 돈과 또 명예와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상류 계층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류계층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것 같고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텅 빈 마음,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의 문제를 향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들의 갈망과 구원, 그 목마른 자를 향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가 가진 진리를 진실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간증했을 때 감동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죄와 고난과 궁핍과 실망을 통해서 좌절되어 있는 가족과 개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들은 유혹에서 또 그들의 병에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길과 산후가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이 긴급성과 또 겉면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랑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강권에서 데려오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면 무조건 데려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하고 또한 효과적인 겉면으로 그를 사랑으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교회 안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때때로 볼 때 나는 밭도 사야 하고 나는 또 소도 사야 하고 또 나는 장가도 가야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를 대는 제 자신의 모습과 또 교회 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먼저 선택을 받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또 복음의 잔치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도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초청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단념하지 말고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으로 낙담하고 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언어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낙심과 절망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훈련하여 주시고 의심 없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에 주님 가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주님 그 기별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님 긴장함을 가지고 긴급함으로 또한 효과적인 권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타조는 현존하는 가장 덩치가 큰 조류입니다. 수컷은 신장이 2.1에서 2.9m, 체중은 100에서 200kg이며 암컷도 신장 1.75에서 1.9m, 체중은 90에서 110kg이나 나갑니다. 타조는 날 수 없는 대표적인 새로 달리기에 좋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날개가 작고 가슴뼈의 돌기도 미미한 대신 하체가 집중적으로 발달했습니다. 두 발 달린 생명체 중 질주 속도가 가장 빠른데 평균적으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고 최대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타조의 최대 장점은 압도적인 체력으로 뛰는 속도를 자그마치 최대 2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150km 이상을 쉬지 않고 뛸 수 있어서 과거부터 타조는 올라탈 수 있는 훌륭한 기승수단이었습니다. 발가락도 두 개로 발달해서 달릴 때 땅에 닿는 부분이 적습니다. 당연히 차는 힘이 엄청나고 면적도 좁은 데다 끝에는 거대한 발톱까지 달려 있어 타조 다리에 치이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나 심지어 점박이 하이에나와 사자, 표범, 치타 같은 맹수들도 치명타를 입을 정도입니다. 가까운 종인 레아, 에뮤 같은 다른 평용류와 마찬가지로 날개 끝에 발톱이 있습니다. 타조는 속눈썹이 매우 길고 튼튼하며 의외로 눈도 커서 가로 길이가 5cm로 땅 위 척추동물 중 가장 커다랐습니다. 타조의 머리는 매우 작기 때문에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큰 눈의 존재감에 맞게 시력이 무려 25.0인데 시력이 좋기로 유명한 매가 9.0이고 검독수리가 6.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라 하겠습니다. 타조의 최대 가시거리는 20km 정도로 제자리에서 지평선 끝에 서 있는 포식자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야간 시력은 사람과 비슷하여 밤에는 거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점박이 하이에나나 야간 시력이 발달한 고양이과 동물들인 사자나 표범에게 사냥을 당하기도 합니다. 타조의 암수 구별은 깃털색으로 합니다. 수컷은 몸이 검은색이고 날개 끝과 꽁지는 하얀색이며 암컷은 몸이 회갈색입니다. 하지만 새끼 때는 암수 모두 갈색을 띠기 때문에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새끼 때에는 다리를 제외한 전신이 깃털에 덮여
병아리처럼 보송한 느낌이지만 성체가 되면 털은 사라집니다. 타조는 주로 풀과 덤불, 나무뿌리, 꽃, 씨앗 같은 식물성 먹이를 섭취하며 가끔 메뚜기 같은 곤충류나 작은 도마뱀, 거북이 등을 먹지만 횟수가 잦은 것은 아닙니다. 타조의 소화기관에는 다른 새들처럼 먹이를 모아두었다가 소화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모이 주머니가 없어서 섭취한 먹이가 어느 정도 덩어리를 형성할 때까지 목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목 피부를 부풀려 먹이 덩어리를 14m나 되는 긴 장으로 내려보내 소화를 시킵니다. 타조는 하루 6시간 이상을 먹는 데 소비하며 변의 양도 제법 많습니다. 몸속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메마른 지역에서도 꽤 오래 버텨냅니다. 타조는 식사나 물을 마실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머리를 들어 주변에 적이 있는지 살피며 무리를 지어 서로 번갈아가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멀리 있는 적을 잘 볼 수 있기 위해 짧은 풀이 자라는 탁 트인 곳에 살며 덤불이 무성한 곳은 피합니다. 주요 천적으로는 나일 악어와 점박이 하이에나를 비롯해 사자와 표범, 치타 등이 있습니다. 치타를 제외한 나머지 적들은 달리기로 손쉽게 따돌릴 수 있고 타조보다 빠른 치타는 1대1로 타조를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식 사례가 다른 초식 동물들에 비해 적고 치타, 표범, 사자 등에게도 보통은 깊이 되는 사냥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포식자들로부터 아주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맹수들의 먹이 중 약 5% 이하를 차지합니다. 고양이과 맹수들이 타조를 사냥할 때는 추격 사냥을 하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긴 풀 사이에 숨었다가 기습 공격을 해 넘어뜨린 후 목을 물어 사냥합니다. 타조는 위협적인 발차기로 유명하지만 보통은 빠른 속력과 지구력을 이용해 도망치는 편을 택합니다. 얼룩말이나 기린처럼 도망치면서 뒷발차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타조에게 죽은 맹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타조의 서식지는 아프리카이지만 과거에는 서아시아에서도 살았습니다. 타조가 아프리카 어디 사느냐에 따라 목 색깔이 다른데 붉은 목 타조는 사하라 서남부, 케냐, 탄자니아에 살며 푸른 목 타조는 아프리카 서부, 북부, 남부에 서식하죠. 지금은 타조를 가축으로 기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타조 무리 내에는 서열이 있는데 우두머리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종종 커다란 소리를 내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며 우두머리 암컷에게는 다른 암컷들이 목을 아래로 내리는 복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일부 일처제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부 다처제이고 수컷 타조 한 마리당 최대 5마리의 암컷까지 거느립니다. 일부 다처제 형태에서 가장 힘이 센 암컷과 수컷이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며 수컷의 다른 암컷들은 그냥 알을 낳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암컷들은 자신이 직접 알을 품지 않고 우두머리 암컷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너무 크면 우두머리 암컷은 알을 다 품지 못해 품을 수 없는 알들은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신기하게도 우두머리 암컷은 자신의 알만큼은 정확하게 인식하며 결코 밀어내지 않습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역시 우두머리 암컷이 모두 돌봅니다. 타 암컷이 알을 둥지 바깥쪽에 배치하고 자신의 알을 둥지 중심에 둠으로 포식자에게 알을 빼앗길 확률을 낮춥니다. 흔히 적을 발견했을 때 도망가는 대신 모래에 머리를 파묻어 자기 눈만 가리고선 적을 피했다고 믿는 미련한 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타조가 먹이를 먹기 위해 덩치 큰 몸을 숙이고 있는 광경이 마치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나 먹이를 먹고 엎드리는 습성을 착각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타조의 엎드린 자세는 소화를 돕기 위해 모래나 돌을 섭취하는 행동이며 천적을 발견했을 때는 보통 도망가거나 발로 걷어차버리지 머리를 파묻지는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0절에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타조는 성경에도 등장하며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피족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람산 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가르치신 사실상의 마지막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수업시간에 배웠던 한 이야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은 바로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지은 월요일 이야기에 나오는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충 이렇게 진행됩니다. 프랑스의 작은 시골마을 알사스와 노렌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알사스주에 살던 소년 프란츠는 공부보다는 들판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츠가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느지막이 수업시간에 맞추어 교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날은 평상시와 달리 교실 분위기가 너무도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교단에 서신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을 하고 계셨고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뒷자리에는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함께 오셔서 수업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프란츠에게는 너무도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드디어 교단에 서신 아멜 선생님이 나지막한 목소리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수업이 우리들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알사스 지방의 프랑스어를 금지하고 오늘 이후로는 프랑스말 대신에 독일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런 것 겪었죠, 일본에게. 그리고 선생님의 이 말을 들은 프란츠는 그동안 프랑스어 공부 시간에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한 자책으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를 굳건히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독일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칠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프랑스 만세. 비록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저희 마음 한켠에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선생님은 그 시간에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모국어를 절대로 잊지 말라. 프랑스 만세.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어쩌면 마지막 수업과 같은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장소는 바로 감람산 위에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감람산 위에 서시기 전에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를 일곱 번씩이나 외치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절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곧 무너져 멸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애써 무관심한 척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차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진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파괴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지 겨우 500여 년이 지났는데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불안하게 했지만 제자들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 관원들과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제자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시간은 때마침 저녁 황혼이 물들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순백색의 대리석으로 지은 황금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이 저녁 노을에 물들면서 황홀해 보이기 그지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궁금했던 질문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황폐해지다니.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큰 날까지를 함께 묶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교불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경고는 40년 후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에 대하여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서둘러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갔는가? 놀랍게도 역사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D 66년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장군이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성을 포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에워 싼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로마의 군대가 잠시 이유 없이 후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유대의 군사들이 쫓아나와서 많은 로마의 군사들을 죽이고 성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돌아와 승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의 군사가 후퇴를 했는가?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죽으면서 새롭게 황제로 추대를 받은 유스티니아누스 장군이 즉위식을 위해 후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져간 것들에 의해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경고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가 물러간 틈을 타서 겨울과 안식일이 아닌 시간에 벨라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돌아간 유스티니아누스 장군은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원수를 갚기 위하여 그의 아들 타이터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타이터스 장군은 AD 70년에 정말로 처참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제가 2014년 2월에 로마에 갔을 때 콜로세움 가까이 있는 포로 로마노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타이터스 개선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개선문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 이끌고 로마 시내에 승리 입성을 하는 조각들을 새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노예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지역 출신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휘솝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마을 출신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하고 훌륭한 집안 출신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 꾸려온 재산을 발라군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남아있던 보석과 먹을 음식이 발견되면 매일 밤 창을 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아는 약탈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 안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들쥐들이라도 그들은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들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가죽으로 된 모든 것들을 삶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삶아먹었습니다. 가죽 장갑도 삶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하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저지른 만행은 바로 어린 아이를 죽여 불에 구워먹고 삶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뵌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앞서 이야기한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마리아가 자기의 어린 자식을 죽여서 불에 구워 절반을 먹은 뒤에 나머지 절반을 싸서 숨겨놓았습니다. 그러자 길거리를 지나던 발라군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 마리아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내어놓지 않으면 곧바로 목을 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을 위해서 충분한 양을 남겨뒀다고 대답하면서 남은 어린 자신의 자식의 시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반란군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 향하여 마리아가 외쳤습니다. 이것이 내 자식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바로 나요. 나도 이것을 먹었으니 당신들도 먹으시오. 이런 와중에 로마군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성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성벽들을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불에 녹아내린 금부티를 약탈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로마의 제1의 유적지가 된 콜로세움을 눈물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칼날 아래 죽어간 것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가운데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 기근과 지진, 해일, 사건, 사고, 이름 모를 질병들이 많아지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과학이 발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노아의 때처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에 몰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임금을 떼어먹음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기절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했던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삼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주의 깊이 살펴보며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